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해피 설날입니다. 좋은 설날 되시고, 또 비록 우리가 고국을 떠났지만은 우리 조국이 가지고 있는 또 좋은 풍습,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마음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넉넉하고 좋은 마음, 그리고 인자하고 다른 사람을 잘 살피는 그런 좋은 마음이 또 이 시기에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만든다고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화 감독이라면 어떤 에피소드 혹은 어떤 인물을 주인공으로 혹은 영화의 줄거리로 주제로 삼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서구에서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성경을 주제로 해서 모세의 십계 같은 거, 홍해 건너는 거, 이거 많이 다루고 있죠. 그리고 삼손과 데릴라 이야기도 그렇고, 또 뭐 각양다양한 제목을 가지고 또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데요, 그 중에 빠지지 않는 사람, 꼭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다윗의 일생을 기록한 이 성경이 너무 과하다,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이런 엄청난 일이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의 삶은 그야말로 극적인 드라마의 연속이지요. 양치는 목동에서 갑자기 사무엘에게 빚갑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기도 하고요, 엄청난 체구와 또 전투력을 자랑하는 골리앗을 겨우 물맷돌 하나로 이겨내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해내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다면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제 경험상 보면 참 많은 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가장 좋아한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시작되는 이 뭐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장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는 통계도 있더만요. 그런데 이 시편 23편은 너무나 목가적이고 차분하고 넉넉해 보입니다. 인생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살아온 그 어떤 신앙의 사람이 이제 자신의 삶을 유유자적하게 여유있게 누리는, 마치 그런 사람이 그러한 때에 지은 시편이 아닌가 이렇게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시편 23편을 지었던 그때 다윗의 형편이 어떠했는가? 다윗은 누군가에 쫓겨서 왕궁에서부터 탈출해가지고 사막 저 어디 기퉁이에 쓸쓸하게,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불도 없이 또 베개도 없이 그렇게 광야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지었던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건 그냥 문학적 작품이지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누군가에게 쫓겨가지고 지금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저 어디 기퉁이 광야 비참한 곳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여러분 사막의 날씨가 춥지 않습니까? 해가 지고 나면 벌벌 떨면서 이슬을 맞으면서 그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던 그 사람이 이런 시를 지을 수 있다는 거냐.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다윗을 누가 쫓아왔냐. 누가 이 다윗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지금 득달같이 쫓아오냐. 군사들을 동원해서. 누구겠습니까? 자기의 아들입니다. 자기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그리고 가장 사랑했고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는 그 사람의 외모에 대한 평가 중에서 가장 후하게 평가해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조금도 흠이 없더라. 그렇게 평가받은 사람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서 아버지를 좀 쫓아가고 있습니다. 겨우겨우 피해가지고 저 귀퉁이 얻은 곳에 숨어서 지금 잠 못 이루는 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너무 극적이지요. 도무지 이럴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할 정도입니다. 우리도 이민생활 뭐 좀 해보면서 적어도 못해도 책 한 권 정도는 쓰실 수 있겠죠. 여러분의 이민의 삶에 있었던 참 쓰라린 일, 즐거웠던 일, 가슴 아팠던 일, 뿌듯했던 일 아마 쓰신다면 책 한 권으로 그게 되겠습니까? 그에 비해 보면 이 다윗은 책 만 권으로도 이게 되겠나 싶을 정도로 대단히 극단적인 너무나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동에서 왕이 된 사람이고 이스라엘 영토를 가장 넓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장군이고 그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한번 칼 휘둘렀다 그러면 연승하는 사람이었죠. 이 재밌는 통계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자고한 특이한 분들, 똑똑한 분들 많이 있는데요. 유사 이래로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가 누구겠는가? 또 이걸 찾아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이 계산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계산에 상당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저한테 뭐 숫자와 관련된 것을 요구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다윗의 재산이 얼마냐? 금이 10만 달란트고 은이 100만 달란트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오늘날의 달러로 환산하면 1200억 불에서 1500억 불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부자이기도 하고 세계에서 가장 부자이기도 한 아마존의 베조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재산이 약 한 500억 불 정도. 근데 뭐 주가에 따라서 요동은 치긴 하겠죠. 엄청난 재산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의 부침을 너무나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인생 쓰라린 맛 이러면 우리가 야곱과 함께 다윗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지요. 다윗은 힘 있는 나라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전쟁 중에서도 여유를 누릴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군사력 그리고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영화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왕궁 위에 지붕을 거닐다가 맞은편이었는지 뭔지 모르지만 자관 다른 편 건물의 옥상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이었고 공교롭게도 이 바세바는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휘하에 있었던 장수 중에서 가장 충직하고 가장 능력 있었던 그런 부하 장군이었습니다.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했느냐. 다윗이 그에게 휴가를 주었습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고 공을 많이 세웠으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서 집에 가서 발을 씻을 수 있도록 하라.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뭐 집에 가서 뭐 발을 씻건 안 씻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만은 이 히브리 문학의 표현 자체가 집에 가서 발을 씻을 수 있도록 하라라는 말은 집에 가서 편히 쉬라, 그리고 아내와 함께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우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왕이요, 전쟁 중에 많은 이들이 지금 목숨을 내놓고 수고하고 있는데 제가 어찌 아내와 함께 편히 잠자리를 가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군사들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충직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보게 되고, 보게 된 것으로 끝이 난 게 아니고 이 바세바를 강제로 불법하게 취하였던 것이지요. 한번 시작한 죄의 길은 멈출 길이 없었습니다. 바세바를 이렇게 취하고 나니까 누가 마음에 걸리겠습니까?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 거죠. 만약에 마음에 걸린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한번 실수했다고 한다면 그 실수를 돌이키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개선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우리아만 없애버리게 되면 이 바세바를 나의 후처로 취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아주 극악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보내지 않아도 되는, 보내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우리아를 보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의 음모대로 이 우리아는 그 전쟁에 나가서 결국은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바세바는 다윗의 후처가 되게 되는 거죠. 망고의 충신을 살인교사한 것입니다. 음란의 죄에서 시작해서 살인교사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는 마치 죄의 눈을 뜨게 된 아담과 하와처럼 보지 않아야 되고, 보았다 하더라도 느끼지 않아야 되고, 느꼈다 하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아야 될 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성취한 사람, 정말이지 성공한 인생이라도 자신을 살피는 일에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성공에 취해서 눈이 멀어진 것이죠.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영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눈을 여시니까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거꾸로 보지 않아도 될 것을, 우리의 게으르게 된 영혼이 그것을 보게 되었고, 게으르게 된 그 영혼이 마침내 죄의 행위에까지 도달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때 다윗의 눈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되고 저주가 되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내 눈이 범죄하거든 차라리 눈을 빼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에스겔서 39장 21절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하늘의 영광을 통해서 가져야 될 것을 가지지 못하게 되니까 자신을 넘어뜨리게 되고 자신을 파산으로 이르게 하였던 것이지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내가 죄악된 것은 안 보아야지, 안 보아야지, 피해야지, 피해야지, 눈을 가려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죄를 피하거나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복된 것, 더 참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내가 보겠다. 그렇게 내 눈이 좋은 것에, 가치 있는 것에, 진리에 속한 것으로 훈련되도록 하겠다. 내 눈이 그렇게 되어야 죄된 것을, 옳지 않은 것을, 피해야 될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보지 않는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보아도 이길 수 있는, 보아도 내가 그것에 넘어지지 아니하는 능력 혹은 가치를 갖추게 된다는 거지요. 더 좋고 더 아름답고 더 복된 것을 보아야 그것들을 보지 않게 되고 또 보아도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건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 있으나 바깥에 있으나 이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의 음란에 대한 욕심은 그의 결국 가장 충직했던 신앙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살인보다 더 악한 살인교사죄를 저지르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시편 49편 1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이 저희의 목자가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목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혹간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목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자의 일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시키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지 목사는 여러분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의 심령으로, 목양 일념으로 충성스럽게 여러분들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지 목사가 목자일 수는 없습니다. 목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참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하실 때에 목사들에게 목양의 심령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여러분들을 살피도록, 또 여러분들을 떠받들도록 그렇게 목사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혹이라도 여러분 저의 신분을 착각하지 마시고 목사들의 신분을 착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목자는 어떤 일을 하느냐? 목자는 양들의 생사 여탈권을 사실은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양은 보기에는 참 좋습니다만은 양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 밖으로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자생하는 능력이 없어요. 본인이 알아서 풀을 먹고 본인이 알아서 물을 마시고 본인이 알아서 저거 집에 들어가고 본인이 알아서 소금 필요하면 소금을 먹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양이 양들을 잘 이끌어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양들은 자기의 삶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는 우리의 목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시편 49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망이 너희의 목자가 될 수 있다. 죄의 어두운 것이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죄의 악랄한 속성들이 우리를 이끌고 갈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 사망의 어두움이 사망에 속한 것을 먹이고 입히고 우리를 사망의 집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49편이 이렇게 우리에게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많게 하기 위해서 사망이 목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선한 목자를 따라야 되고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사망의 목자를 절대로 따르면 혹은 따라가서는 혹은 그를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호세아 1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오직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망의 목자의 악랄한 괴계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시고 탈출시키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니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승리하신 그분이 우리의 목자시라고 하면 그의 승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목자의 양된 모든 이들도 동일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사와 권세를 모두 다 벗어버렸기 때문에, 다 제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요. 이런 다윗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었는가? 하늘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나단의 입을 통해서 다윗에게 엄중한 경고가 주어지게 되고, 이 엄중한 경고를 받은 이 다윗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되지요.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사람은 사형에 처하도록 해야 된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평가는 이 다윗에게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어떤 부자가 가난한 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암양 새끼를 빼앗아 갔다고 하니까 다윗이 대노해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나단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용감한 선지자 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죄는 뭐 하지 않은 것이라고요? 불쌍히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의 죄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거나 또 당신의 충직한 부하 장군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살인교사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뭐가 죄라는 겁니까? 뭐가 다윗의 근본적인 죄라는 거지요? 당신의 죄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 것입니다. 백성을 뜨겁게 그리고 열렬하게 사랑하고 끝까지 겸손하게 백성을 살피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야 되는 사람이 바로 왕이지요. 그래서 이 왕의 소중한 일을 위해서 백성들이 그에게 권위와 권력을 주었고 세금을 바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왕들은 백성들이 준 권력과 권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억누르고 백성들을 공격하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참담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그 평가를 주저하지 아니하십니다. 너는 악하다. 백성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 악하다. 다윗이 가늠한 일이 참 큰 죄고 살인교사한 것이 엄청난 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 것이 악하다. 불쌍히 여기지 않은 것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값싼 동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아는 가난한 목자도 아니고요. 당시의 왕은 사실은 얼마든지 여인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부녀를 취하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저 평민 중에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아에게도 상당한 권력이 있었던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세바를 취하게 된 다윗에 대한 성경의 평가 그리고 성경의 판단은 무엇이냐? 너는 왕으로서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 백성들을 섬기는 태도,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너는 동역자 되고 형제 된 이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마땅한 마음가짐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너에게는 이런 엄청난 범죄가 일어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음란과 살인교사의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으나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너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보아야 될 것을 보는 것이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인식하고 그것을 살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아끼고 존중하고 동감을 가지고 동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더 크고 강한 일이다. 사망의 목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와 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사망의 목자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지 안 지어야지 이렇게 된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하고 아름답고 참되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선한 양심을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길을 갈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제공하실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사망을 이길 수가 있고 어둠을 이길 수가 있고 무가치한 것들을 이겨내는 참된 가치를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2장 13절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 혹은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에게 말세의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도에게 심판이 있습니까? 성도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물론 말세의 때에 믿는지 안 믿는지를 구분하는 심판이 있지요. 그건 우리에게 심판이 아닌 것이지요. 이미 심판과 저주의 모든 기능들은 우리 앞에 완전히 폐쇄되고 완전히 패배되어졌습니다. 왜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을 이기는 긍휼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긍휼을 입은 자에게는 심판이 없고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긍휼이란 말은 교회 밖에 나가면 잘 안 쓰는 말이죠. 긍휼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단순한 말입니다. 상대방의 처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다 보니까 긍휼이라고 표현할 뿐인 것이지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산상수훈에서도 긍휼이 여기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이 마땅한 마음을 가지지 아니한다면 긍휼 없는 심판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려올 수 있고 알 수 없는 엄청난 위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긍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긍휼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결코 심판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느헤미야 9장 17절에 보면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게 될 때 일어나는 엄청난 죄악과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도 마땅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처지에 동감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길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들으시고 우리의 실수를 끝까지 용납하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도 나와 같은 이 마음을 품어보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엄청난 일을 하고 놀라운 순교를 하고 너희들이 온 재산을 다 틀어서 교회당을 짓는 것, 물론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만이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며 용납하는 데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그의 돌보심을, 그의 따뜻한 어루만져 주심을 입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의 따뜻한 어루만져 주심이 없다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부족하지만, 완전하거나 완벽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끝까지 우리가 행해야 될 마땅하고 크고 좋은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중심에는 형제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진리의 마음, 그리고 다윗에게 지적하신 이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풍성의 마음을 오늘 3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긍휼의 마음, 주의 마음, 그리고 진리의 마음을 함께 느끼시고 서로에게 표현하시고 또 발전시켜 나가시면서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우리 모두에게 아름답고 복된 날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